열왕기하 우리 1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남유다 왕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의 의미로 살펴보면 이것은 선전포고를 뜻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선전포고를 아주 강력하게 또 한다라고는 볼 수 없고 완곡하게 그렇게 에둘러서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은 사실 그간에 국력의 차이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 열세 중이었었던 남유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직전의 말씀을 보았었을 때에 일련의 에돔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마샤가 힘을 얻어서 오늘 요아스에게 이러한 것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아마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는 에돔에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마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넘어서 이제 교만의 상태로 이제 빠져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이렇게 완곡하나마 선전포고에 그러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아마도 아마샤가 완전하게 전쟁으로 마음을 굳히고 이 요아스를 보자 말한 것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에돔에 관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큰 승리를 바탕으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같은 동등한 위치로서의 어떤 외교적인 위치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 선전포고의 방법을 취하고는 있으나 아예 전쟁까지 치닫는 것은 이 아마샤도 생각하지는 아니했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아서도 아마샤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그리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아마샤의 이 말을 들은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할 때 요아스가 9절에서 이 아마샤의 어떤 제안에 대하여서 9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비유로 아마샤를 비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바논 백향목은 지금 자신의 나라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고귀함의 그 백향목인데 갑자기 그 백향목에 대하여서 가시나무가 무엇인가 제안을 할 때에 가시나무가 무엇을 제안합니까? 백향목의 딸을 자신에게 달라 그리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백향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귀하고 고귀한 어떤 존재의 상징이었고 가시나무는 반대로 온갖 부정한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백향목으로 상징되어지는 나라 북이스라엘이었고 가시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유다이므로 이 둘이 함께 연합하거나 무엇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비유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어찌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까?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백향목이 가시나무를 징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을 것이라 말하는데 요아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이것을 혹시라도 이 아마샤가 이해하지 못할까 하여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다시금 이것을 풀어서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요아스가 몇 번의 경고를 한 것이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꾸 요아스에게 우리 서로 대면하자, 우리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자라고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제안을 하였고 처음에는 비유로 설명하거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마샤로 인하여서 이 요아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오늘 아마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 마음이 에돔의 승리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졌는데 그저 너의 왕궁과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기쁨 취하지 왜 나에게까지 이리 행동하여서 네 스스로 화를 입을 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가 라고 그리 직접적으로 10절에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마샤에게 요아스가 적나라하게까지 경고하였습니다. 네 마음 지금 교만하여졌다. 그러니 너의 기쁨 너희 안에서만 취하라 라고 그렇게까지 경고하였는데 여러분 아마샤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초반에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의 제1법칙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생은 듣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아마샤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아니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꾸로 요아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말로만 완곡하게 진정으로 전쟁을 할 의도는 없으면서 자기의 위치는 갖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아마샤에 대하여서 요아스가 먼저 벳세메스로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에게는 매가 약입니다. 12절 보시면 아마샤와 유다가 패배하였다. 성경이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아마샤를 포로로 잡았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나 허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300m 정도에 되는 그 성벽 자체를 완전히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히 발가벗긴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진 이후 사실 두 나라 사이가 되었지만 왕래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 나라가 맞붙게 되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것을 발생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마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교만하였을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돔에 대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졌을까?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20절 보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전쟁을 야기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결국 또다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전쟁을 상대로 하여서 이긴 나라가 에돔이었는데 어떻게 그 에돔의 신들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와 이 남유다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방종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교만한 인생 되어집니다. 교만한 인생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무시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경고조차 듣지 아니한 그러한 인생 되어져 징계의 쓰라린 과정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되어지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되어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 삶 속에는 교만의 죄악이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죄악의 과정을 우리가 중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 전쟁의 피해로 인한 패배로 인하여서 성벽이 훼파되면 물론이거니와 남유다의 모든 봄을 탈취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모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결과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곧장 시작되게 되어짐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시아가 부정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썩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썩 괜찮은 사람,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면 아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그 단계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큰 어려움과 교만이 닥쳐왔을 때에 쓰러질 수 있음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징계가 이렇게 아마샤와 남유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였었을 때에는 하나님 그 인생을 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를 패하게 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분 아마샤도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도 이제 패주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는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상황이 되었고 라기스로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반역한 자들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인생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었을 때는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 방종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지는 인생 결국 마지막이 일이 되었음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교만한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말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정직함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은 그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보존되어질 것이고 주의 은혜의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떠난 인생은 스스로 교만한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 스스로 교만한 인생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언서 1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겸손함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끝까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겸손할 수 있으나 인간의 겸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주의하는 것, 즉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 잠언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의 실패 우리 가운데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떠나며 살아가는 그러한 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안에 주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겸손의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내 마음의 교만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도 그 정직을 잃어버렸다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꼭 우리의 인생 중심에 두어 주님이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아마샤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를 형통케 하셨으며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진 그는 다른 이들의 말과 경고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끝내 그의 인생 비참한 말로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머물기를 즐겨 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은혜 받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길들 우리 성도들의 삶 지켜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우들과 예배자들의 생업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회복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 또한 중보자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있는 소원인들 또한 기도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충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